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며 하르키우 인근 4개 마을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격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태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승리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크이우 장악에 실패한 뒤 최근 목표의 초점을 동부 산업지대의 신장부인 돈바스에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향후 전쟁 역학상 중요한 돈바스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다른 나머지 우리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쿨레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주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영토 회복 목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장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보다도 돈바스 지역에서 더 나아가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쿨레바 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군이 더 크고 잘 무장된 러시아군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 DNI가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동부지대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야망과 러시아의 현존 제대식 군사 역량 사이에 불일치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물가 오름세와 식량난, 에너지 가격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보다 극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인식할 때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이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예산안은 상원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의됩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해를 차단하고 있어 해당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현재 매우 큰 도전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다른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산 수출품에 의존해왔던 여러 나라들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구호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이 문제는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미국이 함께 이 전쟁을 규탄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생각이 같은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강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당국이 이같이 알리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움직임과 미래에 예상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와 같은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SP통신은 중국의 방역정책은 절실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지도력의 정당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오늘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무장차량과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 최근 친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듯하는 것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과감한 경제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빠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 내지 12도, 최고는 12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어제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경제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책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여기되 비핵화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 기본 방향을 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올 들어 벌써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이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핵 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취임 일성이 예상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새 정부가 대북 강경파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대북 정책을 펴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북한의 도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도발 드라이브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정세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당분간 높은 강도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만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식의 정책 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계획 같은 단어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발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한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북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중에서도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중심적 접근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핵 개방 3천과 유사한 선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북한의 안보상의 고려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을 위해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세운 한국 측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통제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 기간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7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계속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비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신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미종속과 반북대결 노선의 강행을 표방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예상보다 유화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도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행동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윤 당선인 취임사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흐름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스스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 명분은 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취임을 했고 곧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고 회담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기들의 선택지를 아마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 제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긴장 조성의 상당 부분 책임은 북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나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 공세가 두드러지고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나 명분 싸움 측면에서 최고위급 대화 제안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두 나라 공동 목표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진언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Let me start by saying that we do congratulate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The United States ROK alliance rooted in the close friendship of our people. It's the linchpin for.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and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program.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전임 한국 정부는 물론 새로운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앞으로 유선과 대면으로 가질 기회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국정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ut a specific time frame on it, but we've been warning for some time. We've been making public our concern. That the DPRK could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We've seen three.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얼마 전부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우리는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목격했고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핵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부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며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한국 언론에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핵실험에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VOA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들에 대응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북공조 외에도 여러 국제 현안들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급망 등의 핵심적인 국제 도전들에 대응해 협력을 심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역내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영김 하원 의원은 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에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전 종전선언 추구에 관심이 없고 핵혹은 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향해 쏘아올릴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서한에 포함된 이 같은 제안은 10일 취임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확장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에 화답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 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와 같은 역량은 우리의 역내 단합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위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북한을 억지 강제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윤석열 정부 간 효과적인 소통이 필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9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가 쿼드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2018년 7월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스 전 대사를 박경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Well, I believe that based on what I've seen and heard in the press, the president-elect Yoon will work hard, to improve U.S.-South Korean rel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더욱 새롭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그가 꾸린 내각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참모들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도쿄에 파견하기도 했죠. 이런 점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중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아주 잘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But I hope for three outcomes. One is to reaffirm the primacy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세 가지 결과를 기대합니다. 먼저 미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두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다짐도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안정에 중요합니다.
한국 일각에선 미국이 유사시에 자국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believe that the U.S. really would help South Korea with our nuclear.
저는 미국이 우리의 핵 억지력으로 한국을 도울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측이 미국의 핵 억지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겠죠. 하지만 미국의 임무는 한국이 우리의 핵 억지력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 문제이며 이런 신뢰는 두 정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말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과 같은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전 대사님은 이번에 미한일 3국 정상회동을 통해 쿼드 확대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Quad is an informal grouping. Like-minded democracies who see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a common lens.
쿼드는 공동의 시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보는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4개 회원국은 역내 기회와 위협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죠. 중요한 것은 쿼드에는 문지기가 없다는 겁니다. 즉, 쿼드 회원국이 다른 나라에 가입을 요청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나라가 그런 의사를 기존 회원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쿼드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보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애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의사를 밝히고 확대 문제가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쿼드 자체가 아직 새로운 그룹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선 과거와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But yeah, for sure. Now on the THAAD issue, that wasn't Washington's decision.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만의 결정도 아니었고 한국만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매우 긴밀히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사드 포드의 원활한 공급과 운영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달라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드 포대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파트너로서 중국의 본질을 매우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15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무력 시위를 고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Threat from North Korea is a very real threat.
북한은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놀라선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바람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한 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한대사 재임 시절 함께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달리하기를 가장 바랐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But I do wish that they had approached the North Korean issue differently.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르게 접근하길 바랬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북한을 자신들의 적으로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평양도 서울을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중국이 한국의 제1교역국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자 친구이며 모든 상황에서 한국과 함께한다는 점을 더욱 충분히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자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동맹관계를 맞바꾸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의 고별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I have no farewell message to give them. I mean,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글쎄요, 제가 따로 전할 고별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는 이야기 정도 하고 싶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공백이 16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습니다. 후임자인 필립 골드버그 대사에게 선임자로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ll just note that it was 16 months before I got there also.
먼저 저의 전임자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이후 제가 부임하기까지도 약 16개월이 걸렸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죠. 서둘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백악관과 인준 절차를 서두르지 않은 의회 등 미국 측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대사로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외교에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사직을 지내면서 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제대로 거래했다는 말로 저의 기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사 재임 시절 한국 음식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후임자인 골드버그 대사에게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세 가지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Okay. Yeah, three things. So the first thing is food, of course, right? And my favorite foods were japchae.
역시 첫 번째는 한국 음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잡채와 비빔밥인데요. 특히 고추장 들어가는 음식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고추장 소스로 만든 햄버거를 아주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술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막걸리와 숙성된 소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 야구 경기도 즐길 것을 권합니다. 한 팀을 선택하고 경기장에 가서 직접 응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주재국의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대사의 주요 임무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골드버그 대사가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새로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만간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엘리트 탈북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전임 정부처럼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화를 부궐하고 자유를 제한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런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뒤 처음으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행사 뒤 BOA에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반인권적 차별 속 강제 동원, 지도자와 악수하려면 알코올로 손까지 닦아야 하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1호 행사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정말 그야말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님이 쭉 가시면서 이렇게 다 그 손으로 다 이렇게 그 악수를 하시면서 쭉 180m에 달하는 그 고리를 쭉 걸어서 근데 그 와중에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 아주 그
의류 전 대사 대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핵심으로 강조한 건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울림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인권, 포용, 연대 뭐 이런 말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마주쳐서 상대해야 될 진정한 상대는 김정은이 그 개인이 아니라 바로 2,500만 북한 주민이거든요. 사실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설사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목하에 김정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그 외피를 쓰고 북한 주민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16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 취임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는 1호 행사는 지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전날까지 비워야 하지만 이날 국회의사당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국회 회관에서 모든 보좌진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그대로 하다가 행사가 진행되기 10분 내지 20분 전에 다 내려와서 이렇게 행사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하나는 초청장만 있으면 자기가 앉는 단상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식.
아울러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 외에도 탈북민 이은영 씨가 윤 대통령이 뽑은 한국을 빛낸 20인에 포함돼 중앙단상에 앉는 등 탈북민 수십 명이 취임식에 참석한 건 전례 없는 일로 매우 고무적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간부 출신 경제 전문가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리정호 씨는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는 곳에는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그 우리가 자유가 없던 세상에서 살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와닿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고 정말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정말 그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리 씨는 또 반지성주의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지적 역시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상황과도 부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처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담대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무원칙하게 남북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지는 것이 훨씬 평화에 그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또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국어라는 평화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올바른 대응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제3국의 체류 중인 평양 출신 관계자는 10일 BOA에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식 생방송을 보면서 숨막히고 답답한 분위기의 북한과 달리 자유롭게 살아 숨쉬는 듯한 행사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간결하게 강조한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부처럼 저자세로 나아갈 게 아니라 이번에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끈앞으리란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남한이 계속 구걸하듯 뭘 자꾸만 하자고 제의하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러냐며 더 얕잡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원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최근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세 번이나 읽었다며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주며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시대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피부에 닿을 정도로 늦게 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가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있었기에 저 또한 그 전체주의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두 번에 걸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한반도 시점도 그렇고 세계 시점도 보면 되게 불안한 상태고 여러모로 언설튼한 시점인데 이런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 한국 국민들뿐 아니고요. 이제 지난 5년간 앞으로 북한에도 새로운 인권과 자유를 향한 도전이 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한일 방문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을 병행하는 접근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 존엄이 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종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건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 동등하고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그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데 누구는 최고 존엄이 되고 누구는 그 소민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꼭 같이 병행돼서 이번 정부가 대북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일본의 에이코 가와사케 씨 등 탈북 인권운동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개혁 의지가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폐단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전달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최근 1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영국은 지난 4일과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반복적인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리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앞장서 목소리를 내온 독일도 북한의 지난 7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종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는 북한이 지난 5월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15번째 이루어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관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해상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1일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뒤 곧바로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캐나다의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북미 대륙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미 대륙을 향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대규모 검토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최첨단 순항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방어시설을 혁신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나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창설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현대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5년 자유당의 폴 마틴 정부 때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미 방어체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강력한 규탄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력을 갖춘 핵탑재 미사일로 미한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otential...
베리어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문제 외에 크게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힘과 결의를 가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 혹은 또 다른 핵장치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셈법에는 ICBM 시험 혹은 핵실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략적 억지력 강화와 미한동맹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국방정보국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미국과의 잠재적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자신들의 군사 발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사거리와 치명성이 높아진 핵 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capable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ed range.
베리어 국장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보정과 파괴력, 범위 면에서 확장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과 미 본토를 더욱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전략핵과 미사일 억지력 확장을 정권 안전보장과 강압적인 군사 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제한된 버마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버마에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을 물론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은 적의 위협에 대응해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중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육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육군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세출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셸비 의원은 10일 열린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육군은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셸비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육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들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저지하고 이란과 북한, 급진적 극단주의 단체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육군은 인력과 준비태세, 현대화와 관련해 일관되고 충분한 투자 덕분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have to say at the outset, I'm concerned by the Army's request. We all are.
셸비 의원은 그러나 육군이 요청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우려스럽다며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육군의 이번 요청은 지난해 확정된 국방 예산보다 더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육군이 적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한 공격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field 4 long-range precision fire systems. The long-range hypersonic weapon, the PRISM precision.
워머스 육군 장관은 미국 육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과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해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고기동 트럭 발사 차세대 탄도미사일인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중거리 능력을 고려한 사거리 확장 포병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병력 구조에 따라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 대대를 한 곳 더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이 제공한 버스가 지속해서 공단을 드나든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인근 시설에는 한국 버스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북측 입구 부근을 촬영한 맥사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3월 위성 사진에는 차량 3대가 보입니다. 승합차로 보이는 하얀색 차량이 입구 바깥쪽에서 개성공단 방향을 향해 대기하고 있고 그 뒤로 중형 트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입구 바로 옆 건물에는 파란색 버스 한 대가 정차돼 있는데 앞선 두 대와 달리 개성공단 안쪽에 정차한 것이 눈에 띕니다. 동일한 지점을 촬영한 다른 날짜의 위성사진에서 이들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해당 차량은 장기 주차 상태가 아닌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가 개성공단 안쪽에서 발견된 점은 더욱 주목됩니다. 이날 발견된 버스는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로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으로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를 실어나르기 위해 버스를 운용 중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어있는 플래닛랩스의 일반 위성사진과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 비교해 버스 여러 대가 개성공단의 한 건물 앞에 정기적으로 주차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버스 9대가 앞부분을 남쪽으로 향한 채 건물의 동쪽 입구 쪽에 바짝 붙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같은 움직임이 최근까지 최소 9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을 저화질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버스 9대를 동원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거 실어나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점에 다른 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이미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버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단 해당 건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개성공단 일대에서 버스가 발견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가 개성공단 입구 바로 앞에서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지난해 3월 위성사진에선 같은 색상의 버스 한 대가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개성 반대편인 한국 쪽 입구 부근에는 좀 더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구 바로 옆에는 군부대 혹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과 함께 연병장 혹은 운동장으로 보이는 공터가 마련돼 있는데 이 장소에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촬영돼 구글어스에 공개된 12개의 위성사진 중 6개의 사진에서 이 버스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해당 장소에선 정기적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점들이 관측돼 군부대 혹은 개성공단 경비병력이 상주하는 부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곳이 군부대라면 북한군이 한국 측 자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 상당수는 여전히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모여있지만 약 30대는 현장에서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위성사진의 운행 모습이 포착된 버스는 사라진 30대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BOA에 이들 버스 소유권이 한국 측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각국이 북한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측 버스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차량 금수 조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8년 5월 11일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는 1974년 핵실험을 한 다음 24년 이상 조용히 지내다 1998년 5월 11일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서부 라지스탄주의 포크란 핵실험장에서 샤크티, 위력이란 뜻의 작전 암호명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인도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5월 13일 두 발을 추가 실험하는 연속 핵실험을 한 것입니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 바지파이 총리는 핵실험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에 승리했으며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핵실험을 실행한 것입니다. 바지파이 총리는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인도 내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도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이에 맞서 같은 달 5월 28일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공방으로 세계는 순식간에 핵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1888년 5월 11일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어빙 벌린이 러시아 동부 튜멘에서 태어납니다. 어빙 벌린은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정규교육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고 음악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도 볼 줄 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곡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빙 벌린이 작곡한 곡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합니다. 어빙 벌린의 유명한 곡 중 하나로 God Bless Americ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